고린도전서 44번 메시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다룸 1. 우리는 6장 12절부터 20절이 결혼생활과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서론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결혼과 먹는 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먹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결혼과 먹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과 관계 있습니다. 바울은 6장 13절에서 몸은 주를 위한다고 말하며 6장 15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6장 19절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성체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의 전 존재, 즉 영과 혼과 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완성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중 어떤 부분도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영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강조하는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바울은 결혼 문제에 옵니다. 결혼 생활은 분명히 우리 전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 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사람들이어야 하며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의탁하며 우리의 환경과 더불어 그분 안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환경을 취해야 하며 모든 종류의 상황에서 그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영됨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생활은 또한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인 생활을 갖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7장의 깊이를 만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며 그의 전 존재가 주님의 거처인 방법으로 생활한 한 사람의 묘사로 완성된 결혼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볼 것입니다. 그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정하신 것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그 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주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복종할 수 있었고 어떤 변경도 시도하지 않고 주님에 의하여 안배된 환경 안에 언제나 머물렀습니다. 그는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과 하나 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8장에서 바울은 심지어 결혼 생활의 문제보다 더 실제적인 문제인 우리의 먹는 것을 다룹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있지만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먹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8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바울이 다루는 것이 점점 더 실제적이 됨을 발견합니다. 8장에 언급된 먹는 것은 1장에서 말한 철학보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철학은 추상적인 관념들을 갖고 있지만 먹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처음 네 장들에서 많은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다룸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이 문제가 세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들에는 많은 영적인 중요한 요점들이 있습니다. 8장에서 바울은 권할 만한 것이 못되는 먹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데 1절부터 3절에서 그와 같이 먹는 것은 사랑을 따라 건축함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4절부터 7절에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며 8절에서는 식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천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약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현명하지 못하게 먹음, 건축하는 사랑을 따르지 않음. 8장 1절에서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우쭐대게 하고 사랑은 건축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장 안에서 안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오이다로서 요한복음 8장 55절, 고린도전서 12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3장 14절 15절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내적이고 주관적인 지식 또는 직관적인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의식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노스코로서 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1절과 7절과 10절에 있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기노스코의 명사형으로서 모든 것에 있어서 평범하고 일반적인 밖의 객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쭐대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은 사망의 근원인 선과 악의 지식의 남으로부터 옵니다. 13장에 묘사된 것과 같이 생명의 표현인 육적이지 않은 영적인 사랑은 건축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생명나무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인도하는 믿음에 의하여 우리 안으로 주입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 사랑에 따라 우리는 행합니다. 이 같은 우리의 행함은 건축합니다. 이 절에서 건축한다는 표현은 개개인의 믿는 이들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은 건축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쭐대는 지식과 건축하는 사랑이 에덴 동산의 두 나무와 관계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지식의 나무와 관련되고 사랑은 생명나무와 관련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썼을 때 그는 아마 이 두 나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책에서는 이 두 나무들이 예로 들어졌지만 그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사실상 고린도전서는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나무와 죽이는 지식의 나무를 다룹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두 노선이 있는데 생명의 노선과 지식의 노선입니다. 지식은 우쭐대고 심지어 죽이지만 사랑은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으로 다른 이들을 건축합니다. 생명은 건축을 위한 것이며 건축은 생명에 의하여 완성됩니다. 2절과 3절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절들에서 안다는 헬라어 단어는 기노스코입니다. 3절에서 언급된 사랑은 최고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 존재가 사용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육적이지 않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입장이나 기초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지식은 수증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견고하며 확고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신 바라는 표현은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 아신 바 된다는 것은 그분께 소유되고 점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와 기쁨과 위안과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실 것이고 우리를 누리실 것이며 우리와 더불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를 그분의 위안으로 찾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신 바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르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분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르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너희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의하면 많은 이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어떤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나는 도무지 너희가 행한 것들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결코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를 나의 즐거움과 보물로 취할 수 없다 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신받는 것은 그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보배로서 우리를 소유하신 것을 암시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다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생각을 통하여 나온 내적이고 주관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소위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에게로 돌아가며 라고 계속합니다. 6절에 우리에게 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6절에 있는 한 하나님은 5절에 있는 많은 신들과 대조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는 만물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이 칭호는 우리 하나님을 많은 거짓 신들로부터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거듭난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라는 말로 입증됩니다. 만물은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그분은 거듭남 안에서 우리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아버지에게 속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우리 믿는 이들만이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지만 오직 우리만 그분과 연합하기 위하여 그분께 돌아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의라는 전치사는 소유를 가리키지만 깨라는 전치사는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또한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6절에서 바울은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주는 5절에 있는 많은 주들과 대조됩니다. 우리 주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주들에게서 그분을 구분하는 우리 주님의 신성과 인성의 명칭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근원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이 아니라 그분은 수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의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사실상 창조자가 아니며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수단입니다. 바울이 아버지에 관하여는 전치사 의와 깨를 사용하지만 주님에 관하여는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를 두 번 사용합니다. 아버지는 근원이며 우리는 그분께 속하고 그분께로 연합됩니다. 만물은 근원이신 아버지께 속하고 수단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더욱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분께로 연합됩니다. 한편으로 만물은 아버지께 속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으며 또 한편으로 우리 거듭난 이들은 주님으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분은 길이시며 아무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근원에 있어서는 의와 깨라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그분께 속하고 그분께 연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관하여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아버지께 속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한 아버지께로 연합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버지에 관하여는 만물이 그분께 속하고 우리는 그분께 연합되지만 아들에 관하여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가 근원이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고 말합니다. 약한 양심은 합당하고 적절한 지식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양심과 많은 관계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 숭배를 갓 벗어난 믿는 이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한 지식의 결핍으로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양심은 우상 문제에 있어서 약합니다. 약한 양심은 적절한 지식이 결핍된 어떤 문제에 관련된 것을 접촉할 때 더러워집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지 못함. 8절은 그러나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지 못하나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뛰어남이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지식이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더럽힙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한 후에 바울은 계속하여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그의 영을 나타냅니다. 그의 영 깊은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천거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불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장발을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8절의 원칙에 의하면 장발은 그를 하나님께 천거하지 못합니다. 머리 모양에 관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규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는 방법으로 머리 모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사상은 먹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므로써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는 것을 행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뛰어남이 없다. 이러하다면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약한 형제로 넘어지게 함. 9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약한 형제로 넘어지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9절에서 그는 그런즉 너희의 권리가 약한 자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약한 사람은 지식의 결핍으로 양심이 약해진 사람들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계속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담력을 얻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건축됨을 의미합니다. 양심이 약한 믿는 이들이 전에는 감히 행할 수 없었던 것을 행하는 담대함으로 건축될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이고 견고한 기초가 없는 갑작스런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 헐리게 될 합당치 못한 건축입니다. 약한 믿는 이들의 양심이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담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여전히 약한 양심에 담력을 지탱할 적절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은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나니라는 단어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멸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한 자들은 좀 더 강한 자의 지식의 부조리로 인하여 멸망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어떤 형제가 우리 합당치 못한 먹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파괴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선포합니다. 상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손상당하도록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로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음식이 만일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고 결론 짓습니다. 헬라어로 실족해 한다는 단어는 스칸달리조이며 함정에 빠뜨리다, 덫에 걸리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를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그의 길에 덫을 놓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은 그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기라는 단어는 짐승의 고기를 말하며 우상의 재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다른 종류의 음식보다 더 유혹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특별히 그것을 언급합니다. 이 장에서 계시된 바울의 영을 만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영 안에 있는 부담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을 위했기 때문에 그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줄 때 이런 실행이 옳은가 틀린가, 좋은가 나쁜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그들을 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실족해 할 것인가를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울의 마음과 영이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들을 관심했음을 봅니다. 그는 우상이나 우상의 재물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우상의 재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상의 재물 먹는 것에 관한 질문을 다룬 방법은 그 문제에 대한 그의 관점이 그리스도와 몸에 관계된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는 성도들이 그들의 먹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넘어지게 하는지 건축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한 관심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몸의 입장에서 그 질문들에 답변했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에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마음에 두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런 관점 없이 어떤 것에 대하여 다른 이들과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흥미와 유익과 손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일 우리의 관점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이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8장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음을 봅니다. 심지어 우상의 재물 먹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줄 때조차도 그는 믿는 이들을 중심 노선, 즉 그리스도와 그 몸으로 돌리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